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다윗은 기르앗 예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처음 언약궤를 옮길 때에 말씀의 규례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언약궤는 레위인이 메고 이동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잊고 새로 만든 수레에 실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 때문에 들떠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말씀의 규례를 놓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소가 날뛸 때 웃사가 언약궤를 붙듦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고 또 그로 인하여 웃사가 언약궤 곁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일을 두렵게 여깁니다.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두게 되었고 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은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다시 언약궤를 옮길 때가 되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난번의 실수를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해 말씀의 규례를 잘 따르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섯 걸음을 간 후에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살짝 오해하면 언약궤를 메고 여섯 걸음 후에 제사를 드리고 다시 여섯 걸음 후에 제사를 드렸는가 싶지만 그건 아니고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고 있지만 여전히 두려운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말씀의 규례를 따라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데 여섯 걸음 걸을 때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옮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가운데 허락을 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는가 하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다다르게 되고 또 그 성 안으로 들어올 때에 너무나 즐거워서 춤을 추게 됩니다. 다윗이 춤을 추는 것은 자기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주의 성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이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는데, 원래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치마 형식의 종교 제복입니다. 그런데 배로 만든 에봇을 다윗이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왕복을 벗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며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겸손한 고백의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온 백성이 기뻐하고 환호하는 가운데 언약궤 앞에서 즐거워하는데, 미갈만큼은 이 일을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미갈은 온 백성처럼 마음에 기뻐하지도 않고 오히려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는 그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백성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정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백성을 축복하고 온 모두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잔치이고 축제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왕이 채통을 지키지 않고 자기 신하들의 여종들 앞에서까지 부끄럽게 행동을 했다라고 다윗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데, 예배자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 부분에 실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가지고 오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오는 재물을 내가 헛된 재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헛된 재물을 내가 가증히 여기고 있다.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락이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서 정의와 공의의 성읍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도자들이 부패하여 뇌물을 받고 약자들을 착취하여 살인자, 창기에 타락한 성읍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순수하게 정죄되어야 할 은혜, 찌꺼기가 섞였고 또 가장 좋은 포도주여야 할 거기에 물을 섞은 것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변해버린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찌꺼기 녹이듯 청결케 할 것이며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릴 거라는 겁니다. 재판관과 모세를 회복하여 다시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기원전 740년에 주신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것이 오늘 2026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배가 형식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배자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의 신앙은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유명하다는 모든 목사들의 설교가 번역이 되고 통역이 되어서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내가 들은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내게 주신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며 내 삶을 변화시켜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게 주어진 말씀이라 해도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되어버립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관한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하여도 또 내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는데도 왜 사람들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또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 수 있는 열심이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의와 자기의 형식과 자기의 행위에 매인 것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도서에 보면 의외로 신앙 간증집이 많이 있습니다. 간증이 가지고 있는 공과가 이제 분명히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어떤 분들의 신앙 간증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받고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저자가 겪고 있는 고난에 같이 마음 아파하고 또 그가 그 고난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오랜 시간 동안 속상해하고 또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참 같이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럼에도 그 저자가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며 잘 견디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우리 많지 큰 은혜를 주셔서 그 고난에서 헤어나오기도 하고 또 묶여있던 어려운 일들이 참 기적처럼 풀리기도 하면 참 우리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참 읽을 때마다 힘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요즘 문제는 이걸 많이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읽어놓은 저자의 탄탄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내 거라고 여기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죠. 오해하는 겁니다. 그 저자는 그 고난의 과정을 쉽게 지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을 가지고 쉽게 풀어서 해결하고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죽을 만치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이 일의 주체가 되어주실까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고백을 가지고 견디었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이 행해주시는 은혜 역사를 보게 되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여기에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하실 일을 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에게 말씀을 붙들고 싸우지도 않고 말씀에 목숨을 걸지도 않고 있는 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안 주면 뭐라 그래요? 불평하고 원망하죠. 나는 잘하는데 하나님은 왜 잘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사실은 간증을 들으면 정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기도 하고 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때가 되었을 때는 주의 역사를 반드시 드러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참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참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쫓아서 순종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이 고백이 있어요. 내가 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나를 견고하게 만들어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잘하는 때도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분명하고 단호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편안하니까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러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마샤는 남유다 왕국의 아홉 번째 왕입니다. 이 앞에 말씀을 보면 이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하기 위해서 30만 명의 군사를 징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졌나 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의 군사 용병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마샤를 찾아와서 한 말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군사와 함께 가지 마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능히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전쟁을 사람의 힘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십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아마샤가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다 줬는데 어떡하지? 은 100달란트 이미 다 줬는데 어찌할까?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능히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샤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담력을 냅니다. 담력을 내었다. 용기를 내었다. 대단한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는 전쟁에 나가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이보다 더 능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샤가 정말 믿음 있게 잘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사실 이길 수 없는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문제는, 자, 문제가 또 나왔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세일산에 들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데려다가 나의 신이라고 부르고 경배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선지자가 찾아와서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 백성도 왕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 세상적으로 보면 무능력한 그 신에게 왜 왕은 경배하고 섬깁니까? 책망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한 신, 무능력한 신을 넘어서 없는 헛된 우상을 왜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샤는 이 소리가 듣기 싫었죠.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냐, 그쳐라, 맞고 싶냐, 협박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경고를 무시했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멸하실 줄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다 해도 그것에 대한 전적인 자기 믿음의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오도하는가 하면 우연히 일어난 일, 아니면 내가 잘해서 이루어낸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저 당연히 무조건 자동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신으로밖에는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같은 말씀을 내가 붙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합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은 험악하고 혹독하고 곤고합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는 겁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와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매주일 이 자리에 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 하여도 습관적으로 모이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와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좋은 이야기 한편 듣고 가는 것 외에는 내 삶에 그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춤을 추었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다윗이 춤을 추었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의 본질입니다. 미갈은 그러한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조롱하는데 그것은 폄하하는 겁니다. 형식을 중시하는 행위를 내세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호하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다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죠.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은 목사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헌신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의 길을 걷는 자가 받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의 첫 가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들의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땅을 떠나 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 살아왔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올라가면서 찬송하는 이 모습 자체가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뒤따라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수고한 대로 먹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손해를 보기도 하고 많이 잃어버리기도 하고 많이 놓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주의 도우시는 선한 손길이 덧입혀 있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는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내는 결실한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맺은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지금 어린 감람나무와 같지만 이 자식들 또한 결실한 감람나무로 장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복과 똑같은 겁니다. 넉넉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아프지 않게 살고 자녀 손들이 다 잘 되고 그것이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이요 은혜라고 간구하는 내용들인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쫓는 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름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통하여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내가 고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내가 세상의 모든 수고에 묶여 있다 하여도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상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도록 격려하시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 속에 있어도 거기는 은혜의 자리일 수밖에 없고 내가 많은 수고에 묶여 있어도 거기는 그 수고로 인하여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쓰러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장성하게 서 있는 자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신방을 가거나 교회 이런저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보면 그분들의 고백을 들을 때에 제가 참 감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하면 다들 그 신앙적 고민을 많이 하세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느라 아주 애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말씀해서 곁을 주면 내가 한번 눈 감고 말씀을 뒤로 하고 세상을 조금 쫓아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이 내게 하라고 하는 그 방법을 쫓아가면 내가 지금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이 고난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그 때를 바라면서 지금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런데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죠. 사는 거 보면 고통에서 못 벗어나서 헤매고 있는데 거기가 어떻게 감사한 자리냐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알죠. 우리가 알죠. 여기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고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제가 쭉 설교를 해오다 보니까 이게 복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아멘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아 이게 고난인데 여기에 큰 은혜를 담아주고 계십니다라고 하면 안 해요. 고난에 들어가서 그게 은혜인지 알게 하실까 봐. 제가 얼마나 아멘 하는지 보겠습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저 지금 궁서체입니다. 진지합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고난 안으로 파고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신 것 내가 목숨같이 여기고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 자리에서 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하여도 내 심령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여기가 은혜가 차이는 자리 여기가 가장 복된 자리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라는 고백을 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묶인 고난이나 고통은 보이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고백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소망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고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돌아서지 말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왜 말씀이 승리의 이유일 수밖에 없는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내 삶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작동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어느 자리에서든 주와 더불어 사는 생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 소망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가 붙드는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이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의 약속과 믿음의 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은 수없이 많은 시련과 시험과 혹독한 고난에 묶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 목숨을 걸고 우리의 삶의 싸움을 이어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대로 누리게 하시며 영광을 맛보게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지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신 말씀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힘을 내어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